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선교부 주관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약 3시간에 걸쳐 선교와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교회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성경적인 선교 원칙과 패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토요일에는 전통적인 선교의 최고 모델이 되는 사도행전의 선교만을 살펴보고 복음서에 기록된 선교나 구약에 기록된 선교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끝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기록된 중요한 선교 원칙 하나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교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우리 모두가 받은 선교의 사명을 성경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8년 전, 정확하게 2008년 4월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설교의 초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에는 5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는 100%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데려오신 후 맺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제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체험한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나의 권능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추적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였고 지금까지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준 나의 은혜를 너희는 맛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의 임재를 너희가 잘 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5절이 그 언약의 내용이었다면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나의 모든 부로 너희를 세상에서 손꼽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지혜로 너희를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학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치유의 능력으로 너희의 불치의 암으로부터 너희를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여기 자신의 소유라고 번역한 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많은 영어 성경이 자신의 보물로 삼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물과 같은 귀한 나라로 삼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보물과 같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첫째,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NLT 성경은 이 두 가지 목적을 한 가지 목적으로 줄여서 번역합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한 가지 목적으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을 나에게 인도하는 중보자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옮기면은 나의 미셔네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셔네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모든 삶에서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분별된 백성이 됨으로써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됨으로써 지금은 너희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정확하게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거룩의 1차적인 광의의 의미입니다. 물론 거룩의 협의의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선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0%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택한 목적은 물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만은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복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선교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Missionary God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택정했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1차적으로 사용할 선교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처음 택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가 아닙니다. 그보다 한참 전, 약 65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미셔네리가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 더 갱신시켜 주셨는데 18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는 천사들을 전송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22장 18절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들이 미셔네리가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갱신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와 네 자손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미셔네리가 되리라.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에서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65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시는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름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한 제사장이 됨으로 미셔네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20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분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0장 1절서부터 17절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적극적으로 이방 나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가 주님에게 코가 꿰어서 할 수 없이 니느웨로 끌려가서 40일 후면은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뜻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는 100% 피동적인 선교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지방으로 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 그것이 이들의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들이 많이 그때 끼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같이 끼어서 나오는 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제사 드리는 것까지 허락했습니다. 유월절 같이 지키는 것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주변의 블레셋족, 에돔족, 암몬족 이런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고 난 후에는 그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당시 온 세상으로 유대인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게 된 후에는 자신의 뜻에 상관없이 타의로 이방 민족들에 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이들의 선교는 피동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과 49장 말씀대로 열방의 빛이 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열방 가운데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삶으로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선교하려고 했는가? 세 가지를 준수하려고 함으로써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1, 2계명을 어디 가서나 준수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고대 국가들은 다신 문화였는데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문화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방인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느라고 별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나무의 신, 폭풍의 신, 오만가지 신들을 섬기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여기 가서 절하고 여기 가서 제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 신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우상도 없는 겁니다. 그 삶이 자신들의 피곤하고 지저분한 그 삶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신을 섬기는 아무 우상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로 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표현은 무엇이었는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토요일이고 뭐고 없이 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만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노예들 또 동물들 전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안식일만 되면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신이 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예들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일시적으로 유하는 외국인들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까지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물론 소수지만은 소수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 밀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가다가 밭에 떨어뜨린 것들 죽지 않았습니다. 밀밭뿐만 아니라 포도원, 감람원도 똑같았습니다. 일부러 남겨두고 떨어뜨린 것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외국인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또한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은 자신에게 빚을 얼마나 줬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의 것 전당으로 잡은 것들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과격한 삶은 당시 문화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삶입니다. 다른 이방민족 어떤 나라에서도 죽었다 깨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삶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선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말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므로 이들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그러한 선교 방법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제 1, 2 계명을 가장 귀한 계명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 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삶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동안 수많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세상신 가운데 가장 큰 귀신이 인터넷 귀신 그리고 스마트폰 귀신입니다. 그때 경건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거 스마트폰 끼고 살지를 않습니다. 삶에 필요하기에 필요악이기에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사고 돌아다니는데 많은 시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1, 2계명 지킴으로 선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켰듯이 우리 주일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일이면 만사 제껴놓고 주님 전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일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일 내려놓고 주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 당장 먹고 싶은 육신의 정욕 이기지 못해서 convenience store에 가고 또 물건 사는 거 얼마든지 내일 사도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면 그저 입에 집어넣다가 뒤로 나가는 것 정도밖에 중요하지가 않다면 그 하나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하든 모든 일 놓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조차 주일조차 분별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웃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 기원문에서 읽었듯이 모욕을 당합니다. 너나 똑바로 믿으라고 너처럼 나이롱처럼 믿으면 나는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십계명의 5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이거를 지키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댁 식구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올케 누가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그들을 끝까지 선대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가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얄밉게 굴어도 그들을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선대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기와 세리와 죄인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남이 나에게 빚진 것 있으면은 그걸 갚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갚을 길이 없으면은 탕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탈세하더라도 공의롭게 세금을 다 바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혼 전에 동거하는 일 없이 또 결혼 후에 혼 외 정사하는 일 없이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격한 삶을 과격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신에 있는 것을 팔아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통용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벌써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할머니 따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밖에 적지 않습니다. 생전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법정인 문제가 생겨갖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합니다. 이랬어? 저랬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 예 하고 대답을 잘 합니다. 그렇게 한 7,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 물어봅니다. 어디 있는데요? 몇 시에 시작해? 1시에 시작하는데요. 본인이 자기 발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몇 년 후에 교회를 떠났기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떠났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를 잘 다녔을 자매님입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된 선교 방법이 무엇인가? 세상과 과격하게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신약의 지상 대사명과 같은 구체적인 선교 명령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희는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가라는 명령이 없고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가고 어디에 가고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선교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수백 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분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다운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선교사로 무엇을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상관이 없고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여러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목사나 전도사가 되기 전에 자신의 이제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는 것.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 다 하기 싫은 것. 직책을 나에게 주기 이전에 그것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그러한 선교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선교사가 됩니다. 전혀 거룩함이 없는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 돈 내고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면은 목사가 됩니다. 전혀 거룩함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교사가 돼서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일들 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 이건 자기 발바닥을 믿는 사람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 여기에 우선적으로 치중해야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 이 일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이 희끄무레 해갖고는 빛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희미한 빛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과격하게 달라야 됩니다. 역시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세상을 정결케 할 재주가 없습니다. 과격하게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차원에서 선교 정책을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전도해야 되는지 선교해야 되는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유행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나와 우리 교회 전체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 무정한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